코로나19 백신 접종 사흘째, 국내 백신 접종자가 벌써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112명이 이상 반응을 보였지만 모두 어지럼증 같은 가벼운 증상이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원과 아동시설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견됐고, 특히 광주 서구의 콜센터에서는 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모두 60명이 됐습니다. 노점상 등 기존의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약 200만 명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금 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재난지원금 19조 5천억 원을 합의하고 추경안을 다음 달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3월 하순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로 승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배차 간격을 30분까지 늘린 마을버스까지 생겨났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동안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3.1절을 앞두고 미국에서는 한인단체들을 중심으로 램지어 교수의 논문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앞에서도 처음으로 규탄 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연휴인 오늘도 그리운 일상을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 사흘째, 벌써 우리나라에서 백신 맞은 사람이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112명이 두통과 메스꺼움 같은 이상 반응이 있다고 신고했지만 다행히 가벼운 증상이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이지요. 또 오늘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4차 재난지원금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종 합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뉴스룸에서 하나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백신 접종 상황부터 송우영 기자가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0시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국에서 2만 322명입니다. 어제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300명이고 나머지는 그제부터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첫날 19,000건이 넘던 접종 건수는 토요일인 어제 1,200건 정도로 줄었습니다. 휴일의 경우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 많은 보건소와 요양병원들이 접종을 잠시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과 3.1절인 내일도 접종 건수는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 신고는 오늘 새벽 0시까지 전국에서 112건이 접수됐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두통과 발열, 메스꺼움 등 예방접종 뒤 흔히 나타나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우려할 만한 심각한 피해 사례 신고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을 맞을 때 자신의 몸 상태를 의료진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열이 나거나 기침이 심한 경우 의료진에게 알리고 접종을 미루는 게 좋습니다. 최근 다른 백신을 맞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겪은 경험이 있으면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사를 맞은 부위가 붓거나 약한 열이 나는 증상은 서서히 사라지지만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도 화이자 백신 접종에 이뤄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K주사기와 숙련된 우리 간호사들 덕분에 화이자 백신 한 병으로 7명을 접종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는데요. 서준석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서 기자, 오늘 예정된 백신 접종은 모두 마무리된 겁니까?
네, 오늘 백신 접종은 조금 전인 오후 4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코로나 의료진 200여 명이 이곳에서 접종을 맞았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의 경우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입소자와 종사자, 그리고 코로나 전담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흘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접종자가 2만여 명을 넘었습니다. 일본에서 2만여 명을 접종하는데 약 엿새 정도 걸린 것을 감안하면 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오늘 그 화이자 백신은 원래 한 병당 6명을 접종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K주사기 또 숙련된 간호사들 덕분에 7명까지 접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 이렇게 7명 접종이 이루어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접종 첫날인 어제 화이자 백신 한 병당 7명 접종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잔여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사기와 의료진의 숙련도 덕분입니다. 하지만 7명 접종도 성공한 바가 있다는 뜻이지 매번 7명 접종에 성공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7명 접종에 성공하면서 원래 예정돼 있던 백신 사용량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예. 그러면 그 화이자 백신은 그 앞으로 한 명당 매번 7명에 맞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방역 당국은 의료진의 숙련도에 따라서 잔여량이 달라지는 만큼 7명 접종을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결국 화이자 백신을 7명에게 나누려다 보면 한 명에게 돌아가는 양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러 백신에 남아있는 잔여량을 모아서 한 명에게 접종하는 것 역시 안 됩니다.
예, 그 올해 속도가 느리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오늘은 주말이고 또 연휴다 보니까 접종 숫자가 좀 준 것 같기도 한데요. 앞으로 접종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화이자 백신은 보관과 이동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곳 국립중앙의료원에서만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음 달 3일부터는 영남과 호남 등에서도 접종이 시작됩니다. 보건당국은 4월 10일까지 2차 접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오늘 78만 5천 명의 분이 전국의 요양시설에게 옮겨졌습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 일부 회기가 동원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에 두 달간의 간격을 둬야 되는 만큼 화이자 백신보다 접종을 마무리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준석 기자였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까지 백신 맞은 약 2만 명 중 112명이 이상 증상을 보였습니다. 물론 가벼운 증상이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상 반응을 보인 비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백신 맞기 두렵다는 분들이 있어서 전문가 연결해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의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2만 명 중 이상 반응을 보인 분이 112명인데요. 이 정도 비율이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네, 뭐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감 백신에 비해서 조금 높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몇 가지 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새로운 백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걱정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고 아주 작은 그 부작용에도 부작용 보고를 하는 비율이 높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백신보다는 보고율이 높은 문제 때문에 좀 더 건수가 많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돼서 그동안 임상 연구의 그 결과들을 보면은 기존의 독감 백신과 비교를 했을 때 통상적인 부작용, 경미한 부작용들의 발생 빈도는 거의 비슷하고, 아나필락시스 같은 중증 부작용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이상 반응 112건 중 한 건만 화이자였고 나머지는 다 아스트라제네카였죠.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분이 훨씬 많기도 한데요. 특정 회사의 백신을 맞고 싶다 이런 분들도 좀 있으셔서 혹시 이 백신 회사마다 이상 반응 보이는 정도의 차이가 좀 있나요?
그 백신 간의 이상 반응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지역이나 또는 어떤 나라의 특성 때문에 이 부작용 보고가 조금 더 많이 되는 지역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 보고의 통계적 차이는 거의 없고 어떤 지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이 더 낮게 나오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백신 접종이 아주 초기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초기 중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이 많았고 또 접종 대상이 주로 요양원 같은 곳에 계신 60대 중심의 그런 백신 접종이었기 때문에 좀 더 그 보고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진 중심으로 맞고 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경미한 부작용 경우는 보고를 안 했을 가능성도 예상이 됩니다.
예, 그 또 이런 이상 반응이 있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게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백신 접종을 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신고하는 곳에 연락을 드리고 이 부작용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중증 부작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를 받고 안내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상 반응이 대부분 뭐 두통, 발열, 메스꺼움 이런 거던데 혹시 이 다른 백신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 건가요?
네. 그 경미한 부작용의 종류를 봐도 뭐 접종 부위의 통증이나 부종, 그리고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증 이런 것들인데 대부분의 백신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부작용 종류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직은 뭐 접종 초기인데다가 사례도 많지 않아서 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백신 맞는데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교수님 뭐 많이들 좀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접종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짧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뭐 특별히 주의하실 건 없는데 혹시 과거에 뭐 심각한 그런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하거나 이런 분들은 접종 전에 예진 과정에서 담당 의료진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접종하고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접종장소에서 반드시 대기를 하고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귀가를 하시고 귀가한 뒤에도 3일 정도는 이상 반응이 생기는지를 잘 모니터링을 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도 수도권 의료진이시잖아요. 백신 접종 대상자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언제쯤 맞으세요?
저희 병원은 접종 대상자가 많아서 병원으로 이 백신을 보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이나 9일쯤 백신이 공급되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 이후에 접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안내해 주신 대로 안전하게 백신 잘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종식 네,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요양시설과 코로나 병원에 있는 일부 사람들만 맞았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학원과 아동시설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하루 확진자도 주말 영향으로 좀 줄긴 했지만 356명이나 나왔습니다. 희망적인 백신 소식과 봄 기운으로 긴장이 풀어지면 안 되겠죠. 오늘 코로나19 상황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치평동의 한 콜센터입니다. 이곳과 관련된 확진자는 어제 9명 늘어 모두 60명이 됐습니다. 지난 23일 집단 감염이 발생해 35명이 확진된 뒤 매일 10명 안팎씩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사업장 등에서 잇따르는 집단 감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것을 보면 사업장, 가족 지인 모임, 병원 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틀간 경기도 양주의 섬유 제조업체에선 14명이 확진됐고 경기도 광주의 가구업체와 평택 재활용업체에서도 각각 12명,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집단 감염 가운데 4분의 1 정도인 19건이 사업장에서 나왔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학원과 아동시설 등에서도 집단 감염이 퍼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요양원 어린이집에선 최근 나흘간 48명이 확진됐고 경기 안양시의 한 음악학원에서 최근 이틀간 총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집단을 보호하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예방접종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같은 기본적인 원칙은 계속 지켜줘야 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늘 협의회를 열고 19조 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지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심수미 기자. 우선 앞선 2차, 3차에 비해 액수가 많이 커졌는데요.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네,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급 대상이 두터워졌다는 겁니다. 당정청은 기존에 받지 못했던 노점상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 등 약 200만 명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래 280만 명가량이었던 소상공인 지원 대상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 원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 4억 이하에게만 줬던 기준선을 5인 이상, 연매출 10억까지 가능하게 풀었습니다. 또 집합금지 제한 업종의 경우 전기료를 최대 50%까지 3개월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럼 언제쯤부터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오늘 합의한 안을 토대로 기재부가 추경안을 마련하면 모레 3월 2일 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3월 안에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통과시켜서 다음 달 하순쯤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이 곧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4월 서울 보산 재보궐선거를 겨냥한 이 돈 뿌리기라고 평가를 하면서 추경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5조는 정부 대출안일 뿐 국회 논의 과정에서 20조 원 플러스 알파로 증액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여야가 더욱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또 4차 재난지원금 협의 과정에서 그 당정 간 갈등이 여러 차례 나왔었잖아요.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그간 불거졌던 갈등을 의식하듯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향해서 애를 많이 써주었다 이런 말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기재부는 당초 12조 원 규모를 제시했었는데 결국 민주당의 요구대로 20조 원을 편성하면서 매듭을 짓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음주 차량 보면 경찰에 신고하고 또 추적해서 큰 사고 막아내는 훌륭한 분들 있죠. 어제도 부산에서 한 20대 여성이 비틀거리는 차를 보고 따라붙어서 경찰이 붙잡는 걸 도왔습니다. 자신도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던 중이었는데 대리기사에게 부탁까지 해가며 추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성 나흘 전 만취 뺑소니 차를 신고한 택시기사의 딸이었습니다. 정용환 기자입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차선도 제멋대로 넘어갑니다. 한쪽엔 떨어져 나온 차량 부품이 매달려 있습니다. 어제 0시쯤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긴급신고 111입니다. 여보세요?
음주운전 차량인 것 같은 차가 아주 비틀거리면서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위험합니다.
터널로 진입한 차량은 엉뚱한 방향지시 등을 켠 채 차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다른 차량이 빠르게 옆을 스쳐가는 위험한 상황. 신고자는 자신이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네, 일단 거리 조금 띄운 상태로 뒤에서 쫓아갈게. 지금 금성산 터널 내부인데 계속 비틀거리면서.
얼마 뒤 경찰은 차량을 갓길에 세워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었습니다. 신고자는 경남 양산에 사는 25살 강모 씨. 강 씨 역시 소주 두 잔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경찰분이 오실 때까지는 저희 차로 조금 뒤에서 막아주실 수 있겠느냐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성은 나흘 전 부산 진구에서 차량을 추돌하고 달아난 음주운전 승합차를 신고한 택시기사의 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아빠와 딸에게 특별히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JTBC 정용환입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는 마을버스. 지하철역에서 멀리 떨어진 데 사는 서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승객이 줄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버텨보겠다며 배차 간격을 늘리고 늘리다 결국 30분까지 늘린 마을버스까지 생겼는데요. 시민들 불편 이만저만이 아닌데 서울시는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가파른 경사를 버스가 겨우 올라갑니다. 걸어서는 끝까지 올라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은평구 마을 10번 버스는 언덕 위에 있는 산세마을로 가는 유일한 버스입니다.
이곳에서부터는 경사가 아주 심한 구간을 오래갑니다.
승객 대부분은 높은 언덕을 걸어오르기 힘든 노인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승객이 줄어들자 운전기사와 버스 운행 횟수를 계속 줄였습니다. 11분이었던 배차 간격은 어느새 30분이 됐습니다.
저 윗동네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제가 먼저는 영하 15도, 18도까지 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어르신들이 15분, 20분을 한 대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버스 오기를.
시민들도 불편해합니다.
진짜 이게 매일 출퇴근이거든요. 저희는 더더욱 언덕길이고. 전에는 그냥 오면 한 10분 기다리고 왔는데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마을버스를 지원하던 지자체도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시는 버스 승객이 이전보다 27% 줄었다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을버스 업계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요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유효한입니다.
내일은 3.1절 102주년입니다. 3.1절을 하루 앞두고 또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 저도 참 안타까운데요. 아직까지도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 역사를 왜곡한 자신의 논문을 철회하거나 바로잡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계속 규탄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곧 하버드대 앞에서도 처음으로 집회가 열립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 한인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논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마크 램지어는 위안부 망언을 철회하라!
램지어 교수가 한국인 위안부가 쓴 계약서는 없다고 실토했다는 증언이 나온 만큼 피해자에 대한 사죄도 요구했습니다.
마크 램지어는 하루속히 자기의 실수를 정정하고 정식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 지역 존 오소프 연방 상원의원의 모친 헤더 펜턴 여사도 참석했습니다. 소녀상 건립에 주도적으로 나선 펜턴 여사는 램지어 교수가 역사적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버드대 앞에서도 첫 규탄 집회가 열립니다. 매사추세츠주 한인회 등은 오는 6일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미국인들도 자리를 함께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국분들, 램자의 망언 발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오실 것 같고.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학교와 국제학술지 측에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논문 철회를 촉구한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역사학과 교수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램지 교수에 대해 대학 당국이 모종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에서는 오늘도 시민들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모두 4명이 무차별 총격에 희생됐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급기야 유엔에서 미얀마 정부의 입장을 대표하는 주 유엔 미얀마 대사가 국제사회가 행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하는 이례적인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미얀마 군부는 조국을 배신했다며 바로 해임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한 시위 참가자가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다급히 몰려든 동료들이 간신히 부상자를 끌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시위대는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합니다. 현지 시간 28일 외신과 현지 매체는 미얀마 최대 도시 양군에서 일어난 시위에서 시민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남부 도시 다웨이에서도 군경의 발포로 역시 3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총격으로 숨진 사람은 모두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급기야 주 유엔 미얀마 대사까지 쿠데타를 정면으로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We need for the strongest possible ac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mediately end the military coup, to stop oppressing the innocent people, to return the state power to the people, and to restore the democracy.
그러면서 세 손가락을 들어올립니다. 영화 헝거게임에 나온 독재와 권력에 굴하지 않는 민중의 저항을 상징하는 사인입니다. 군부는 대사가 지시를 어기고 조국을 배신했다며 주 유엔 대사직을 박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태극기를 든 한국 광복군 대원들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상하이에 도착하는 김구 임시정부 주석 일행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상하이 도서관이 소장한 1945년 발행 잡지 승리에 실린 사진들인데요. 김 주석이 상하이 공항에서 환영받은 모습은 이미 공개된 적은 있지만 광복군 대원들이 도열해 환영 행사를 열었다는 내용은 이번에 처음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내일 3.1절에 서울 도심에서도 참가자 9인 이내의 소규모 차량 시위는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각 차량에는 한 명씩 탑승하고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재창하지 않는 등 11개의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 위 떨어진 쓰레기 더미를 보고 급히 멈춘 트럭을 뒤따르던 승용차 두 대가 연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한 대가 모두 탔지만 운전자 두 명은 다행히 가벼운 상처만 입었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최근 납치됐던 반려견 두 마리를 되찾았다고 미국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한 여성이 가가의 프렌치 불독 두 마리를 경찰서로 데려왔고 이 여성은 납치에 연관되지는 않은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가가는 납치된 반려견 두 마리에 대한 보상금으로 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억 원가량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거친 태클에 넘어진 이강인 선수. 이 장면에 현지 언론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거친 태클이었는데 경고에 그쳤다는 건데요. 김연경이 이끄는 여자 배구 흥국생명은 쌍둥이 자매의 학교폭력 사건 이후 패배를 거듭하다가 결국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견제가 집중되면서 이강인은 자주 넘어졌습니다. 공을 다투다가도 또 골대 앞 몸싸움 과정에서도 이강인은 거친 수비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아찔했습니다. 공을 빼앗는 장면에서 상대 태클에 쓰러졌는데 상대에게 주어진 건 퇴장이 아닌 옐로카드. 이 반칙만 아니었다면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가능했던 만큼 판정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강인은 시즌 처음 풀타임을 소화했지만 팀은 3골을 내주고 득점 없이 졌습니다. 메시가 넣어준 날카로운 패스가 그대로 골로 연결됩니다. 경기 초반 도움을 올린 메시는 후반엔 직접 골도 넣었습니다. 후반 40분 과감하게 돌파해 상대 수비를 허물고 왼발 슛. 공이 골키퍼에 막히자 이번엔 오른발로 잽싸게 차 넣어 결국 골을 만들었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에서 넣은 19호 골로 2위 수아레스와 차이를 3골로 벌리면서 득점 단독 선두를 지켰습니다. 재치 넘치는 러츠의 득점. 그러나 흥국생명은 범실이 잦았습니다. 뒤숭숭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김연경은 반칙에 항의하다 경고도 받았습니다.
키가 넘어가서 잡을 수가 없는데 무슨 오버예요, 선생님?
너무 갔으니까 그렇습니다.
아, 너무 가진 않는데, 손이.
결국 GS칼텍스에 1대3으로 진 흥국생명.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흥국생명은 쌍둥이 자매 이재영과 이다영의 학교폭력 사건 이후 1승 4패에 빠졌고 결국 리그 선두를 내줬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비하인드 플러스 시간입니다. 정준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사라질 수도입니다.
뭐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얘기입니다.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재보선 끝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냐라는 질문에 그 전에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네. 인터뷰 막바지에 한 이 말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사라질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일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때문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과거 김종인 위원장은 안 대표를 두고 정치의 ABC도 안 돼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평가는 요즘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도 막말, 갑질, 낡은 정치 이런 단어를 동원해 가면서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때문에 혹시나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김종인 위원장이 사라지겠다고 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온 겁니다.
가치는 못 있겠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런 의미인데 오늘 김 위원장은 그런 의미로 말한 적은 없다면서 대신 다른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발언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3지대의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당의 후보가 당연히 단일 후보가 돼서 보궐선거를 마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 기본적인 소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당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라는 방금 전 발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먼저 첫 번째는 단일화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을 하는 쪽이 있었고요.
네.
또 다른 쪽에서는 이 안철수 대표가 빨리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기를 기원한다는 뜻이다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 어찌됐든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뜻입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입당하는데?
네, 오늘도 이 제1야당만으로는 이기기 힘든 선거라고 하면서 입당과는 계속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마음이 바뀌면입니다.
이건 또 누구 마음이 바뀌면입니까?
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인데요. 오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고위당정협의가 공개적으로는 이낙연 대표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지막 회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또 변심을 하시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요. 네. 그간 대표님께서 당을 잘 이끌어주신 덕분에
네, 변심을 하시면 이라고 하니까 모두 다 웃네요.
네.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민주당 당헌상 당 대표가 대선 후보에 나서려면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이낙연 대표에게는 그게 3월 9일입니다. 그래서 정 총리가 이 대표의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혹시 변심을 하시면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 대선 출마하려는 마음을 불출마로 바꾸시면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당대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물론 가볍게 농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총리 역시 대선 후보군이죠. 이 정 총리가 이 대표를 향해서 은근슬쩍 이 견제구를 날렸다 이런 평가입니다.
네, 그러고 보면 두 사람은 뭐 전현직 총리 외에도 공통점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둘 다 이 전라도의 지역 기반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 총리가 6선, 이 대표가 5선인데 둘 다 정치 1번가라고 하는 종로에서 나란히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네.
또 튀지 않는 성격도 비슷하고 또 코로나 국무총리라는 점까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사실상 이 보완자라기보다는 대체자여서 서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 정세균 총리도 만약에 대선에 출마하려면 뭐 총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그 시기가 아마 4월 말 정도가 될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 총리랑 가까운 의원에게 직접 통화를 해서 들었는데 우선 백신 접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나면 물러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차기 국무총리 선임까지 시기를 고려하면 그게 4월 말이 될 거란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종문 기자였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전라권과 경상서부에서는 오전부터 비가, 강원 산지와 경기 북부, 경북 북부는 밤부터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3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6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루 몇 번씩 얼굴 없는 사람을 떠올려 이렇게도 저렇게도